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미 상원은 9일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합헌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6대 반대 44로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6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쟁점을 놓고 진행한 절차 투표보다는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한 명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표결에 앞서 탄핵 근거를 놓고 약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 인증 저지를 독려하는 듯한 연설과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장면의 영상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본격적인 변론을 벌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서 9일 여성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시위를 벌이던 30대 남성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미얀마 제2도시 만달리에서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11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가 경찰에 벽돌 등을 던져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위대를 향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외교수장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자이 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인도태평양의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발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국가 장관이 쿼드를 통해 지역 협력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미얀마에서의 법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와의 파트너십은 이 지역 및 전 세계에 직면한 과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이 샹카르 장관도 트위터에 블링컨 장관과의 포괄적인 논의를 환영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 및 쿼드 협력을 검토했고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백신 승인 관련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고령자 7,500여 명을 포함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성인 전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렸습니다. 또 중간 결과는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리 중부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공격을 받아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10일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던 말리 중부 두엔차 인근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와 배후가 누구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새벽 부요히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는 물론 의원들과 언론 등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이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접근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핵심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밝힐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늦춤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든 이란이든 혹은 다른 국제적인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고 미국이 곁에 있고 지지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동맹과 협력국들이 인식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문제든 북한 문제든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접근법을 취하기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협력국과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근원적인 목표는 접근법이 조율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실내에 외국에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외국에 나갈 준비가 된다면 블링컨 장관이 먼저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을 방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아시아 동맹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일부 내용이 이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공식으로 나오지 않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진전과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이란의 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비확산 수단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는 물론 의원들과 언론 등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등을 자제하면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이후 처음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부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인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매 브리핑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 뒤늦게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열린 총 13번의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9일 현재 북한 문제는 두 번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줄어든 대신 그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최근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사태 등이 채웠습니다. 이처럼 요즘 미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라는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약 20일이 지났지만 행정부 인사들은 물론 의회와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의 연설이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언급되진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부를 찾아 미국의 외교를 주제로 한 연설을 했습니다.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되돌아왔고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고 역설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한 여러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북한이나 북핵 등과 같은 사안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에서 단 한 차례만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을 뿐 인터뷰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사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 인터뷰와 대변인들의 정례 브리핑의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언론들의 관심 역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이란 등 다른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새 회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르지만 의회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선 약 4시간 동안 상원의원 20여 명이 블링컨 당시 지명자에게 미국의 외교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한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블링컨 장관의 북한에 대한 언급도 마키 의원의 질문 두 개에 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북핵 문제 해법에 마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답변입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북한이 검색된 비율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여러 나라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앞서 도발이 심화됐던 2017년이나 미북 1차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이 돌던 2020년 4월에서 5월, 이들 나라들에 비해 검색 횟수가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침묵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미국의 분주함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been relatively quiet because they're really coming trying to grapple with I think the most difficult.
북한은 1990년대 기근 이후 가장 어려운 내부 상황에 처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신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BOA에 북한 스스로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매닝 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basically, you know, North Korea is behaving itself out of sight, out of mind. You know, we're reviewing all of our policies, but you know.
다만 보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중이란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 내 인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끌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현 시점에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 외 다른 사안들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스 국장은 어느 시점 북한이 침묵을 깨고 모두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면서 이땐 미국에서 다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at some point, you know, they're probably going to end up doing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everybody's attention, and then we'll be talking about.
보스 국장은 미국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도발을 하지 않는 현 시점이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응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11일 오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대응과 노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미한 간 각급에서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직접적인 수입과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속임수를 통해 확보한 정지위의 양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품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뿐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석탄 수출이 지난해 7월 말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북한 군수공업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북한 정보통신 IT 전문가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사이버 해커들의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공격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무기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군사협력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문가 패널은 한 관계국의 설명을 인용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지만 이 시설에 아직 인력이 유지되고 있어 북한이 이를 온전히 포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북한 열병식에 공개된 신형 무기들에 대한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에 단거리와 중거리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의 평가를 인용해서요.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핵 폭발물을 탑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을 자금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국가 보고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3억 1,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자금을 탈취했고요. 이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이버킹을 통한 자금 마련은 비단 이번 보고서에서만 지적된 건 아닙니다. 2019년 8월에 공개된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요, 북한이 20억 달러 규모의 해킹 활동을 벌였고,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공격이 10차례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외에 북한의 자금 확보 활동으로 거론된 내용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해외 파견 노동자인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전문가 패널이 북한 만수대와 백호 무역회사 등을 통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의 군수공업부를 통한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들은 특히 IT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군사 부분에서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으로 지목된 내용이 있죠.
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정보를 최신화했다며 이란과의 협력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주요 부품 운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이란 측이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를 담았다고 반박한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언제 정식으로 공개되나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1년에 두 차례 공개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상반기 중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면 이사국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최종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개된 안보리 2월 일정을 보면 이달 말에 북한 논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때 이사국들이 보고서 초안을 회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19년의 경우 상반기 보고서는 모두 3월 초에 공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미 본토 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9일 VOA에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개발 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북한과 이란 간 전반적인 무기 개발 협력 정황은 새로울 게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우주 발사라는 명목 아래 북한이 이미 확보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기술 유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은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간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means we could get hit from two different directions with ICBMs. 백돌 교수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보고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미 본토 타격 셈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지표를 처음으로 드러냈다는 데 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란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독립적인 우주발사 역량을 갖췄다며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원시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역량을 끌어올릴 경우 미 본토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백돌 교수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드 스브라지아 당시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과 지난해 중국이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중국이 이란의 전방위 분야에 25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백톨 교수는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BOR의 핵심 군사 능력을 이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란의 군 현대화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art of what they did in that deal was they brought the North Koreans in and the North Koreans kind of under the Chinese umbrella.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협력 움직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도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이란 해군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이란이 북한의 반제재 국가 모임 창설을 제안한 가운데 베넷 선임연구원 이란 당국의 한국 선박 피랍 또한 독립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연대 형성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내 집단 안보 체제 쿼드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며 모두 미국을 방해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an association mirrors the Quad, but is focused on countering the US as opposed to the Quad countering China.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연계 정황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 협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협상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coordination and synchronization between the two teams.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협상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협상단을 둘 것으로 전망하며 한쪽 협상단 내 제안 내용이 다른 협상단이 관여하고 있는 협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향후 북한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 이외에도 미사일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they will insist on missiles being part of the negotiations with Iran as well.
세이모 전 조정관은 두 협상 모두 어떤 진전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에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생필품 대란 등 심각한 경제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제기구들의 활동도 사실상 멈춘 가운데 유니세프는 올해 끝나는 5개년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북한 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그 이후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봉쇄 조치가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 많은 기업이 멈춰서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1년 정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까지는 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 특별 결정에 따라 국가의 필수적인 물품은 들여올 수 있었지만 9월 태풍 이후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가까스로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봉쇄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의약품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9일 BOA에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던 와중에 나온 마체고라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가 생산이 줄고 교역이 감소했음을 확인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폴라 부소장은 또 북한에서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며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내려야 하는 결정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조언 제안에 응하는 것이라고 토콜라 부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마체고라 대사가 설명한 상황은 북한 경제가 지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품 수입을 못해 북한 남흥에 있는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최근 보도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비료 공장같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곳들은 부품 수입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못할 경우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열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개발을 최대한 늦추려 하겠지만 농업 생산량과 직결된 비료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국경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 리뷰 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이 80% 이상 급락하고 산업활동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시장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되고 불안정해지면서 경제활동 전반이 일시에 위축된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버티기를 지속한 북한 경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는 물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방북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기구 인력이 거의 철수하면서 기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은 2017년 시작돼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던 대북 5개년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유엔 전략계획과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의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된 점을 고려해 북한 당국이 현 유엔 전략계획의 1년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략계획은 북한 외무성과 유엔기구, 국제인도지원개발기구들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5개년 전략계획으로 북한의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보건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 4가지 전략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심화되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낡은 경제시스템 전반을 손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제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 보고에서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내각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당 중심의 국가체제 아래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각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즉 임시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전엔 미국과의 회담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 당국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든 건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 기구를 통해 북한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고질적인 내부 시스템 전반을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은 대외 개방을 거부하고 자력 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오랜 낭비적 요소들을 없애고 한정된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난 심화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낭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군수공업이나 당경제 이런 그 특수기관들의 경제적으로 낭비가 많이 됐어요. 내각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이제 모든 특수경제들, 그다음에 돈 버는 외화벌이 회사들, 당경제들을 내각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이 중앙은행을 경유해가지고서 통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환은 중앙은행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특수기관들에서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선 돈이 되는 알짜 기업들은 군수사업인 제2경제위원회나 당과 군 등 힘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의 재정경리부와 39호실, 경공업부 등 전문부서와 군의 총참모부, 총정치국 등이 제각기 노른자위 기업들을 독식하며 국가경제를 외면한 채 외화벌이와 자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적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채경고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내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당과 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 같은 비상설기구 설치는 북한이 지난 2019년 12월 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내각 책임들을 천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각의 그런 총리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군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력 공급하니까 이제 군 쪽 인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외화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도 있을 거고, 그런 인사들로 이제 구성되겠죠.
하지만 수십 년간 당 영도 체제가 굳어진 북한에서 내각이 명실상부한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내각은 당과 군에 압도돼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당내 전문 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을 겸직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당과 내각의 보직을 동시에 맡은 경우는 전례 없는 일로 내각의 힘을 실어 내각 간부의 지시와 지위에 철저히 따르도록 한 조치인 셈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각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구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데, 근데 북한은 당이라고 하는 정치중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당 쪽에서 지원이나 양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내각이 경제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라라고 그러고,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전현철 경제정책실장을 내각의 부총리까지 보내서 당과의 관계를 강화를 지시했는데 그게 안 돌아간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당 전원회의 첫날인 8일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올해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박사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수립 과정에서부터 내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시작한 당 전원회의는 10일까지 사흘째 이어졌고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은 모두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범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 추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보고관은 두 세력 모두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 국민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얀마의 대규모 시위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미얀마 국민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 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한국성균관대 교수를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한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또 민주화를 추구하던 미얀마가 다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하는 일인데 항상 군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군부들이 자기들이 돈 줄이 이제 막힐 것 같은 어떤 그 조바심, 그리고 민홍라인 최고 커맨더 인 치프가 6월 달이면은 자리를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원했던 거는 과거의 모델처럼 그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2015년도에도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2020년도에는 선거가 더 이 사람들이 크게 뒤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더 앞서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꿈도 다 가질 수가 없고 또 일단 6월에 자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그 동결이 되거나 자기가 쉽게 돈에 손을 못 댈 것 같은 그런 그 조바심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선거의 문제점, 이거는 그냥 핑계 구실거리를 삼은 거고요.
그렇군요. 미나웅 플라잉의 군부의 평판이나 입지는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볼 때 군부 내에서도 이 미나웅 라이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복대되어 있고 너무 금전적인 욕심이 많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일본은 미나웅 라이 때문에 자기들도 또 부를 또 축적하고 했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군부 내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걸 보면은 6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궁핍해졌고 그 대신 군부들은 더 돈을 많이 축적을 했고요. 과거에 옛날에는 미얀마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천연자원이 많아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소수민족, 그 에스닉 스테이트들의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네. 선군 정치, 또 정권이 부패한 점, 천연자원이 많은데도 국민이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북한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북한은 그 군부가 통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김정은 공산당도 그렇지만 일종의 군부가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일단 민주화가 일어나려면은 지도자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국가에 뭐가 준 건가? 그다음에 국민한테 뭐가 준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부나 이런 독재자들은 국가도 없고 국민은 더 없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민의 복지보다 자신의 이익과 정권 생존을 먼저 챙기는 미얀마 군부 또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로힝야족 학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촉구할 때는 네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ICC 회복, ICJ 회복, 그리고 국가마다 그 Universal Jurisdiction을 apply 해라.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미 그거를 그 Universal Jurisdiction 그거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최고자들이 그 일단 자기네 영토에 들어오면은 체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재판소를 하나 만들어라. 왜냐면 ICC나 ICJ나 이런 게 너무나 묘연하거든요. 오래가거든요.
네. 최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또 미셸 바첼레트 최고대표가 북한 내 반인도적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네 가지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물론이죠. 카운터빌리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서울 오피스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준비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싹 달라졌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을 또 우리가 헐뜯는다 해서 또 정부가 말을 못하는데 ICC 회부도 해야 되고요. ICJ도 되었죠. 다 필요합니다. 네. 일종의 유고슬라비아 특별재판소처럼 국제사회가 그런 재판소도 ICC가 안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죠.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로 인해 민주주의 회복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론들은 진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무슨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도 빨리 이거를 쿠데타라는 거를 규명을 한 것도 참 저는 그거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그 targeted military sanctions. 물론 미국이 top 6 제너럴들은 sanction을 했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military affiliated enterprise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금줄을 막아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sanction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sanction이 필요해요. 과거에 너무나 오랫동안에 sanction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갔고 더 지금 큰 문제는 IMF가 $350 million를 바로 며칠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COVID relief 프로그램에 써가고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unconditional하게 보냈어요. 이게 지금 군부 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지.
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나 대응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국제사회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 생각해요. 너무나 국가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미얀마하고의 그 투자 협정이나 관계를 너무 빨리 그 이어 나갔는데 물론 국민을 위한 그 투자들은 필요하죠. 뭐 인프라나 이런 투자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를 천천히 생각해서 원칙 있는 대한민국도 너무나 거기에다가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포스코 같은 거는 또 라카인 로힝자 학살이 일어났던 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확실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신데 관련 투자국이나 업체들은 이번 쿠데타에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군부가 잘 자기네 그 투자 이익은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뭐 저는 UN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UN이 너무나 미온적이었어요. 특히 반기문 총장님이 시작했던 Human Rights Upfront Initiative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UN은 One UN으로서 같은 목소리로 Human Rights Upfront다. Human Rights Upfront은 미얀마에서 완전히 이게 사장이 돼버렸어요. 전혀 One Voice로 미얀마에 대한 비판도 없고 물론 뭐 UN 에이전시들이 자기네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비판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원칙 있게 모든 UN 에이전시들이 같이 합력을 그 합세를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리고 또 미얀마 정부가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low hanging fruit 먼저 따요. 그리고 또 UN과 UN 안에 있는 에이전시들을 이렇게 참도 가르고 가장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고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을 먼저 선택해서 협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UN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UN은 그 정말 사명이 뭔지 미션이 뭔지 그걸 조금 잃은 것 같아요. 그 정말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존재한다는 걸 잃고 UN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거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난해까지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한국성균관대 교수로부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배경과 국제사회에 대한 재언들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2주가 지난 가운데 주요 부처들의 대중 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위 언론 브리핑이 속속 재개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했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횟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소통 방식에서 감지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정례 브리핑의 부활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첫 브리핑을 개최했고 이후 거의 날마다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2일부터 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Good afternoon. Allow me to once again welcome you back to the briefing room, your briefing room.
앞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는 임기 초반부를 제외하곤 브리핑이 비정기적으로 열렸고 횟수도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은 수일 혹은 수십일 만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 자리에 나타나곤 했고 특히 후임인 스테퍼니 그리셈 전 대변인은 약 9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언론 브리핑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대변인들이 기자들 앞에 서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정례 브리핑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보국장과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 대변인이 이끌고 있고 국무부와 국방부는 각각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과 존 커비 대변인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1일 언론 브리핑이란 용어에서 1일을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putting the daily back in the daily press briefing. But that's just a start. We're seeking to empower our workforce.
그러면서 1일 브리핑의 부활은 시작일 뿐이며 언론 담당관들을 포함한 국무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변인을 통한 소통이 강화된 반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대면하거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방식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 대통령 공식 계정을 넘겨받은 이후 취임일인 지난달 20일부터 4일 현재까지 96건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을 해 하루 평균 6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4년의 임기 기간 동안 2만 6천 건, 하루 평균 18건의 트위터 글을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엔 하루 평균 34건의 트위터 글을 올리며 임기 초반에 비해 트위터를 통한 소통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특정인과 회동을 마친 뒤 혹은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회견이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벌 오피스 등에서 기자들과 몇 차례 대면할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0도, 양덕 아침 영하 5도, 낮 영상 9도, 신의주 아침 영상 3도, 낮 7도, 구성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 영상 8도, 강계 아침 영하 10도, 낮 영상 10도, 희천 아침 영하 6도, 낮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상 7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영상 8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10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도, 낮 영상 12도, 장전 아침 2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12도, 장진 아침 영하 16도, 낮 영상 7도, 청진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6도, 김책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4도, 낮 7도, 김영관 아침 영하 13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미 상원은 9일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합헌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6대 반대 44로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6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쟁점을 놓고 진행한 절차 투표보다는 공화당에서 찬성이 1명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표결에 앞서 탄핵 근거를 놓고 약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 인증 저지를 독려하는 듯한 연설과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장면의 영상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서 9일 여성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시위를 벌이던 30대 남성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가 경찰의 벽돌 등을 던져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외교수장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자이 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인도태평양의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발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국가 장관이 쿼드를 통해 지역 협력을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과제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미얀마에서의 법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와의 파트너십은 이 지역 및 전 세계에 직면한 과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백신 승인 관련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준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고령자 7,500여 명을 포함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허가 후 제출하는 것으로 성인 전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렸습니다. 또 중간 결과는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말리 중부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공격을 받아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10일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던 말리 중부 두엔차 인근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와 배후가 누구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들과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말리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표부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비난하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공격했다고 사우디 국영TV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동맹군은 이날 성명에서 후티 반군이 남부 하부아 국제공항을 공격했으며 활주로에 있던 민간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군은 하부아 공항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동정이었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